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 16장을 고비로 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길을 접어들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길을 보다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걷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분기점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 전조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 정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소위 상층부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유대 종교의 핵심 근간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2만 5천 내지 3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6천여 명 정도가 바리새파였어요. 물론 지방에도 흩어져 있었겠지만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들이 얼마나 두터운 종교 지도층을 형성했으며 또 얼마나 두터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신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영적인 존재나 이 부활이나 또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전되어 오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부활이라든지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을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언쟁을 하고 다투는 그래서 재판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일 만큼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연합할 수 없는 세력이죠. 그런데 오늘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데는 거짓된 세력들이 늘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박해하고 진리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간에 맞지 않더라도 힘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칫 여러분들이 종교 통합 운동을 보는 것도 그런 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종교가 통합이 됩니까? 왜 통합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느냐는 것이죠. 뭐 거친 명분은 좋아요. 우리가 뭐 온 인류가 종교로 가장 극심한 분쟁과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되돌아본다면은 종교는 마땅히 통합되어야 한다. 아니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진리는 종교 통합에 가담할 수 없어요. 종교가 아니니까요. 복음은 생명이니까. 복음은 사랑이니까. 복음은 진리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험하면서 그들은 또 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곧 메시아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보고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붉으면 날씨가 굳겠다 하는 하늘의 표적을 정말 너희들이 구한다면 하늘에 있는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날씨를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베푼 하늘의 기적을 보고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때까지 얼마나 그렇게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정작 보고는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리 무슨 표적을 구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미 1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 그 말씀을 한번 했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면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땅속에 사흘간 있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표적밖에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을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못 걷는 자가 걸을 것이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자 희년이 선포된다고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그 증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완악함, 불신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주장해왔던 또 스스로 굳게 믿어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진실로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증거를 눈앞에 여기까지 지금 펼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증거는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증거는 없다. 요나의 표적. 사실 요나의 표적하고는 다르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갔던 선지자예요. 물고기 배 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게 되지만 불순종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를 들어서다도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그 사실 하나를 비추어서 사흘 동안 내가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야 너희들은 비로소 믿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16장 전반부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됨을 증거할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뒤에 제자들 얘기가 다시 계속됩니다. 5, 6, 7, 8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갈 때 떡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올 걸 떡을 잊어먹었다. 먹을 게 또 떨어져 간다. 또 먹을 걸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고 뜻밖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아들었나? 비록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을 과연 그들은 알아들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그게 예수님은 어쩌면 궁금할 터인데 이들은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앞으로는 표적을 안 보이겠다고 하나?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나? 왜 땅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나? 이게 궁금해야 하고 그 얘기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떡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왜 떡 걱정을 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칠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떡 걱정을 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을 또 한 번 보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모습이죠. 자, 유대 종교의 핵심 세력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명사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 도대체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에게 메시아됨을 증거하라고 요구하는 그 영적 무지나 예수님을 지금 2년 이상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떡 걱정을 하고 있는 영적 무지.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적인 대화에 눈을 뜨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뭐가 다릅니까? 오늘 이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은 이 말씀 내용 중에 등장하는 가장 종교적인, 종교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자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른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굳게 믿는 이 열두 제자들. 이야말로 유대사회 그 당시에서 가장 신앙심이 많이 깊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세 부류 다 영적인 무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어려운 메시지예요.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종교적인 종교인들, 모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종교인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노예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떡 걱정, 더더군다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께서 정말 마음 먹으시면은 언제든지 백성들을 먹일 수 있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보다도 더 구체적인 양식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 걱정에서 풀려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대비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더니 너희들이 이 누룩이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 교훈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주의하라 그 말이다 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더 짚어주었더니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도 누룩을 쓰셨지만 그러나 누룩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종교적인 폐해 그리고 믿음 없음을 대표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이 누룩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돌짝박과 같은 그런 말이죠. 더 이상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들어가지 않아요. 씨앗을 받아들일 이 마음의 태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마치 돌짝박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헤롯의 누룩은 뭐 차라리 헤롯의 누룩은 가시떨기밭과 같아요. 정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쨌건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지도자임을 자처하지만은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교훈,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가장 영적인 대화를 주로 하지만 가장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직설적인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무력에 따라 살면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가르치기는 늘 영적인 주제를 가르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논하면서 실제 마음속에는 물질적인 욕망이나 권력욕이나 심지어 육욕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장 가정스럽게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무지에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하면 눈을 떠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오늘 깨달으니라 이게 우리에게는 키워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야 그 말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니 마음에 서로 새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손과 발에 삶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 때문 아니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영적인 무지 상태에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비유를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제자가 제자 되는 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이유,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고 본다고 하나 사실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사실 듣지도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깨달음을 얻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오늘 아침에도 스스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깨달음을 주소서 영적 무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힘을 합쳤지만 정작 하늘의 징조가 눈앞에 있지만 또 다른 하늘의 징조를 구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손안에 있지만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저들과 같이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래야 깨달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그래야 귀만 커진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듣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펼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눈이 어두워 들어도 들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읽어도 읽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아도 본 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지도자임을 자처하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을 맹인이 인도하듯 어둠으로 인도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주님 이 시대를 어둠으로 인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빛이라고 하신 그 정체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 이 어둠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빛된 제자들로 걸어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한 그리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대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두 제자도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그들과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을 때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희들도 날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보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가 날마다 먹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들은 말씀 마음속에 깊이 뿌려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시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그리하여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는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그리하여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